우리가 성경을 금요일 저녁에 한 16개 정도의 성경 구절로 해서 중심 구절로 해서 이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어떤 전체적인 큰 흐름을 이야기할 때 보통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는가? 또 동시에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세워 주시는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처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에 이 주제로 이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동시에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다스리게 하셨어요. 경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리더를 선택해서 지도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들을 구원의 계획들을 이제 실천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왕의 후계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 왕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한 그 법칙을 만드신 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지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혈통적으로 바로 직계인 그 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하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님의 큰 일이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그들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는 어떻게 보면 그 드러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보다 그 가족에게, 그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진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에게도 가정이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우리 아내에게 정말 존경을 받고 우리 아들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뭐 우리 제 아내한테 내가 직접 물어볼 수는 없겠고, 우리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정말 나를 존경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 감사합니다, 권사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존중합니까? 존경해요? 여러분의 아내를 존경합니까? 약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약점이 결정적으로 나하고 관계된 거라면, 나를 실망시킨 것이라면 정말 존경하기가 힘들어요. 아브라함, 이삭, 어때요? 그 아내들에게 존경받는 남편이었어요? 그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였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 삶은 어땠어요?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바라봤을 때 결정적으로 두 번이나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해요. 왜 거짓말합니까? 안 죽으려고. 한마디로 두 번이나 아내를 판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실현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 있었을 거니까.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가 아니라고,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요. 자기 자신이 죽지 않으려고 혹시 남편이라고 하면은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사라가, 리브가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그 남편을 존경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화가 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예요. 이삭이 그런 존재입니다. 야곱은 어때요? 야곱. 야곱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야곱이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사기를 친 거예요. 형을 속인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어머니가 같아요. 자,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만을 총애해요? 누구만을 사랑해요? 막내 야곱만 사랑해요. 쌍둥이가 아니었다 그러면 마치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 그러니까 축복권, 아버지의 축복권을 형 대신 받는데 밭죽 한 근으로 장자의 권리를 사고 또 그러면서 또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이 속여가지고 이렇게 빼앗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이 형제 간의 사이를 완전히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돼요? 그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도망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뭐 그렇다 치고, 에서는 이제 뭐 열애로 친다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가는데, 인간적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존경하는 것으로 따진다면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혈통적으로 중요한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솔직히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에도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큰 그 역사,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원래 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이 그 아내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을 얻는데 자기가 어머니의 편애를 받으면서 사랑을 받아서 좋은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편애를 받음으로 인해서 형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러한 것을 경험해 봤으면 이 자기가 그래도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향해서 공평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한 자녀를 너무나 편애합니다.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요셉만 따로 옷을 만들어가지고 입힐 정도로 막 형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죽이지는 않고 타국의 종으로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 야곱의 편애가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인간적인 약점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너무나 인간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계속 복을 주시고 그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리고 100세에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단 말이에요. 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그 야곱의 그 선택,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냉정한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성경은 구약 성경도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이 행위를 이야기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강조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쌍둥이가 그 안에서 막 싸우는 것을 느꼈다. 뭐 잘 모르겠어요.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런 느낌이 있는지.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드는 거죠. 형제가 싸우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속보다 강력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두 아이가 각각 민족을 이룬대요. 축복이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동생이 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것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성경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런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해석이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9장 7절 이하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삭에게는 자녀가 두 명 있어요.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두 명 중에서도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 당시에 상황적으로 보면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는데 그 열두 아들은 네 명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에요. 두 명은 정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두 명은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을 통해서 낳은 자녀도 혈통적으로 따진다면 야곱의 열두 아들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이미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자녀, 그 자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어갈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지금 이스마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나의 약속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렇죠? 딱 한 사람, 쌍둥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어떤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막 우리들은 조건을 따지고 무엇인가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겠어요. 미워하였다는 표현, 뭐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 이전에 죄를 짓는다든지 착한 일을 한다든지 그 행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동생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말씀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 중에 누구를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이제 실행됩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의 왕권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흉년 가운데 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녀들, 요셉의 형제들이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이스라엘, 야곱의 열두 아들이 결국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에 무엇이 돼요? 무엇이 되죠? 이스라엘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열두 지파. 그 야곱의 그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이스라엘에 요셉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요셉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열두 지파에 레위 지파가 속해요? 안 속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구별되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열두 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두 아들에는 분명히 레위가 들어가요.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11명, 11 지파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열두 지파가 돼요? 요셉의 아들들이 두 분깃을 받는 거예요. 요셉의 장자 므낫세,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바로 그 열두 지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위해서, 요셉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분깃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이 요셉에게 두 분깃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놀라운 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가문이 계승된다면은 결국 누가 돼야 돼요? 요셉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도 원래 장자는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축복하는 가운데에 누구에게 장자의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야곱의 장자는, 야곱의 장손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에브라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향해서 성경을 보면은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그래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의 그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을 부를 때 그 다음에 아내를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구 아빠 누구 엄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래도 대부분 이제 큰아들 장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장자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책임지는 그 혈통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는데 여러분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누가 그 왕의 부모가 됩니까? 조상이 됩니까?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랬어요. 원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나중에 애굽의 총리 되시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요셉 에브라임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 장자도 아니고 루벤 장자도 아니고 요셉도 아닌 누구요? 유다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유다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는 특별합니까? 유다는 그 왕이 될 만한 그 할아버지로서의 조상으로서의 그 모습이 있어요. 유다에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말자고 한 사람이 유다예요. 그러면서 죽이지 말고 우리가 팔자 라고 한 사람이 유다예요. 여러분 그렇게 요셉을 죽이지 않았고 동생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십니까? 여러분 유다의 자손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지 아세요?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 당시에 이 아직 율법 전이죠. 모세 율법 전인데 이미 이스라엘의 관세배는 그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와 형수와 결혼해서 그 집안 그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도 그냥 죽어버렸어요. 유다가 두려운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래서 자기 셋째 아들을 그 며느리에게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그 며느리 다말이 유다를 속여가지고 잠자리라고 아이들을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옛날이래지만 그 당시의 관습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할아버지이자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이자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유다의 자손이 바로 그 쌍둥이 중에 한 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말하고 싶지 않은 지금 이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용납하기 받아들이기 힘든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러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는 이거 뭐예요? 그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이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계획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우리는 좀 예수를 잘 믿고 또 어떠한 직분을 맡고 어떠한 성공을 하게 되면 교만해져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내가 아니고 저 사람입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나는 왜 내가 아니고 저 사람입니까? 라고 막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로마서 9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이 정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이 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50보 100보고 물론 나중에 거룩한 삶을 이야기는 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하겠어요. 원하는 자, 간절히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열심히 수고하는 자.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할수록 경험하고 확인하는 게 뭐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성경을 또박또박 제가 평소에 말하는 것과 틀리게 아주 열심히 여러 번 녹음을 했는데 다 끝내놓고서 딱 들으니까 이 말이 꼬이기도 하고 나는 분명히 그렇게 안 읽었는데 다르게 읽고 있어요. 진짜 나는 왜 완벽하지 못할까? 좀 이렇게 잘 읽어야 되는데 뭐 잘 들어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몇 번 읽다 보니까 좀 뭐 지난주부터는 좀 거의 이번 주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수가 많아요. 때로는 정말 부끄럽게도 실수인지도 모르고 실수라고 막 그래요. 아, 나중에 깨닫고 얼마나 창피해요. 아, 내가 진짜 몰랐네. 막 그런 거야,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모든 것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게 왜 야곱을 막 선택하셨냐? 그러한 것, 막 그런 것들을 불평하고 불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그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보이고 그랬어요. 이 바로가 막 자기가 강한 줄 알고 마음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데 바로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를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함이라 그랬어요.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지막 순간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놓고도 또 자기 그 완악한 마음이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보면서도 저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겁도 없이 그 홍해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근데 보면 이 완악함은 자기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대로 욕심대로 내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출생의 배경으로 어떤 과거의 행위로 우리를 결코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 충분히 물려받지 못한 것들, 충분히 교육받지 못했던 것들, 더 열심히 살지 못했던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던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데 그 과거의 것들을 다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이 야곱을 선택하고 유다를 선택하고 다윗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돼요? 그 은혜를 믿어야 돼요.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새벽 예배에도 이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